남편이 100불짜리 한 장을 꺼내들어 아내에게 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요즘 보니까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돈으로 가서 고기나 사 먹으라고 용돈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100불을 받아들고 자기가 쓰기보다는 며칠 후에 데이케어 다니시는 시아버지를 찾아 그 100불을 드리면서 아버님 제가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적은 돈이지만 아버님 용돈으로 쓰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시아버님께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날 데이케어에서 자랑거리가 며느리였습니다. 계속 자랑하면서 그 돈을 자기 위해 쓰기보다는 서랍 깊이 넣어뒀다가 이제 새해가 되면서 손녀가 세배를 하는 그 시간에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주었습니다. 손녀가 그 돈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아빠 요즘 보니까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참 서로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엄마 아빠 나가서 데이트라도 해라고 넘겨주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엄마는 요즘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남편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100불을 넣어주었습니다. 여보 좋은 거 사드세요. 사랑합니다. 100불 한 장이 가족들 사이에 돌면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사랑이 오고 간 것입니다. 서로의 배려가 오고 간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해주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의 바구니는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헌신과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 사랑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 이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고 이런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또 병들게 하는 이 행복 킬러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이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심, selfishness. 이기심은요, 나만 이기고 남은 다 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기심인 것 같습니다. 이기심이 있는 곳에는 항상 불행이 따라다닙니다. 이기주의적인 남편, 이기주의적인 아내, 이기주의적인 아이들, 이기주의적인 교인들, 이기주의적인 리더들. 이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이기심이 가득한 그것은 행복이 함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이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남에게 요구하고 강요하는 이것입니다. 그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고 그곳에는 헌신도 희생도 배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어떠한 교회에 어떠한 이슈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이런 글로 편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이 하나 되지 못함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뜻, 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단어가 마음입니다. 마음. 이기심도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요. 우리가 배려와 헌신과 희생도 우리 마음의 가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가짐의 중요성을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소경인 사람은요. 미국 와도 소경입니다. 환경을 바꾼다고 하여서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데 가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못 살겠다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는 말은 그 나라 갔더니 더 못 살겠다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다 실패하고 나서 마지막 신학교나 가야겠다 해서 신학교 간 사람들은 나중에 목회한다 해도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올드미스 또 올드 총각들, 아 내가 결혼하면 행복하겠다, 이 싱글이 너무나 괴롭다 힘들다, 이 자기가 독신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도 불행해집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다 하여도 마음의 가짐에 따라서 감옥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지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의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상황을 바꾸면 행복해지리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가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Guard it. 잠언 4장 2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는요, 이곳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이 나가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가 되자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놓게 될 때에 그곳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데 비워놓고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다 하면 그 안에 세상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비운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리뉴하라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해야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마음은요, 그렇게 주님이 주는 마음과 같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새 마음보단 헛마음, 상처받은 마음, 한이 맺힌 마음, 원망하는 마음,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기 원하세요. 그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세상에 부딪히면서 우리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형 수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 마음이 세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셨는가? 손해보는 마음을 가지고 사셨어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기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해 내어주는 이런, 자기 자신을 챙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 뭐를 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은요,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인가? 원수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참 힘든 삶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삶은 아닙니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거의 뭐 불가능하게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다간 항상 당할 것만 같아요. 사람들이 조롱할 것 같아요. 비웃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사람 구실을 못하며 살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 오면 주님의 마음을 좀 품다가 세상에 나가면은 좀 반반, 좀 하나님 좀 이해하시겠지요 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음이 항상 지쳐 있어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냐 하면요,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 참된 쉼이 이게 peace, 평화가 있기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요, 우리 마음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계속 그냥 베케이션 없이 계속 일하다 보면요, 이 사인이 옵니다. 병이 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명하세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 쉼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된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동기를 이야기하려면, 목적을 이야기하려면 사랑이 동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데 자신을 희생하여 참으로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힘들죠. 여기 아멘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그래도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거하고 아래 처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참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내려가라 그러세요. 희생하라 그러세요. 헌신하라 그러세요. 아, 듣기별로 편치 않은 이런 말씀입니다. 좀 잘 된다는 반전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셔야 될 텐데 반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꾸 예수님처럼 너희도 죽어라, 희생해라,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3절 4절에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래요. 나만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 교회의 이 스테이트먼트가 뭡니까? 사랑으로 세워가는 사랑 공동체예요.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해선 누군가 세워줘야 합니다. 서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도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면요,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으려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왜 보내주시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라고, 섬김의 대상이 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아내를 보내주셨어요? 아내를 섬기라고 보내주신 것이지 내 인생 편해지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가끔 착각해요. 왜 남편이 있습니까? 돈 벌어다 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섬김으로써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라고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자녀들이잖아요. 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희생합니까?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나중에 내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 노후 대책으로 자녀들에게 투자한다고 하면요, 포기하세요. 다른 곳에 투자하세요. 자녀들 투자 가치 없습니다. 투자했으면 뭐가 돌아오는 게 많아야 되는데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때 부모님들이 웁니다. 투자한 거 다 날아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참으로 하나님이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너희들도 한번 그 사랑을 체험해봐라, 연습해봐라, 그래서 자녀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나의 물질과 시간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 참된 사랑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요즘 파킹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일부에 계신 분들은 파킹에 대한 그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2부, 3부 되면 난리 납니다. 교육관도 그렇고요. 뭐 경찰도 오고 뭐 너무 차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당회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참 기도하며 많이 힘쓰고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내 교회를 사랑한다 하면 나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 어떤 건 내 차만 가까이 세우면 돼.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과 일꾼의 차이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내가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 주인은요, 이 가게 주인은 파킹장을 차를 세울 때 가까이 세우지 않습니다. 손님을 위해서 자기는 멀리 세웁니다. 그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에 참 머리 대신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한다고 하면 이기주의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죠. 내가 멀리 세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가까워 세울 수 있다면 희생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왕이 매일 새 옷을 사서 입으면서 장식을 주렁주렁 달린 눈부신 의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항상 자기 모습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백성은 어떻게 살든지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종이 왕이 매일 들여다보던 그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음 날 왕이 자기 모습을 보려고 거울 앞에 서려고 거울을 쳤는데 없었습니다. 거울이 있던 자리가 바로 이 창문 앞이었습니다. 거울은 없어지고 창밖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에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없는가 하면 노인들이 구걸하며 굶주린 아이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왕은 자기의 화려한 의복을 벗어버리고 평민 옷을 입고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아픔을 함께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어로 죄를 sin이라고 합니다. S-I-N. 그 죄의 중앙에 어떤 레럴이 있는지 아세요? I가 있습니다. S-I-N이에요. 나를 중심의 도구로 살아갈 때 그것은 참으로 악한 삶입니다.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있다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을 하는가, 조건부의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부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얻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없나요? 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래요. 가정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유익을 항상 구하고, 아내가 남편의 유익을 구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먼저, me first가 아니라 you first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참 남편이 마음대로 잘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합니까? 행복보단 이 불행이라는 단어가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주님의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헌신했는데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오셔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변해보세요. 내가 변하면요, 주인은 주위에 있는 것들은 나와 함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변하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아빠가 변하면요, 아내가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하고, 나만 변하면 돼요.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고 참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며 몸부림치며 성령님께 간구하며 항상 주님, 내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이기주의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의 찌끄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항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 방법대로 해야 되고 내 생각이 제일 옳고. 어느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지도록 해 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만 예외로 해 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원수의 항복부터 받아내고 용서하겠습니다. 물질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체면을 유시할 정도로 헌금할 테니 주보에 제 이름 꼭 들어가게 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하는 이런 삶보다 괴로운 삶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한 마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요, 그 사랑은 헌신하며 희생하며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리즈,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나눌 것입니다. 오늘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 사라지면요,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가정의 공동체이건, 순모임이건, 교회이건, 우리의 지역사회이건, 이기심이 없어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크나큰 행복과 축복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산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루아침에 내가 변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다음 주일, 다음 주일보다 다음 달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으며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